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이 필리핀에 대형 해안 경비선 두 척을 판매하기 위한 양국 간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 순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본 외무성 관리가 밝혔습니다. 일본이 필리핀에 판매할 선박은 90m 길이의 최신형 다목적 대응 선박 두 척으로 일본은 이미 필리핀에 해안경비대 선박 10척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부대변인은 새로운 판매와 관련해 양측이 대화를 진행 중이라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일본이 필리핀의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해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는 러시아가 민주당 사이버 공격의 배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입은 광범위한 피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 정보당국은 지난해 일부 의원들에게 러시아 해커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컴퓨터망 침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정보당국은 해커들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감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가 이번 공격의 배후라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조사관들은 러시아 정보요원들이 벌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이번 해킹의 연루설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어제 미시건주 워런시를 방문해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노후된 도로와 교량, 항만 재건축 사업으로 1,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철회하고 대학 학자금과 어린이 건강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하는 나라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어제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설립자이며 클린턴 후보는 ISIL의 최우수 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태국 남부주들에서 어제와 오늘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휴양섬 후아힌 해변과 유명 관광지 푸켓 그리고 남부 트랑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태국 경찰청 대변인은 이번 테러가 지역 반군들의 방해 공작일 뿐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활동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유찬 오차 총리는 이번 폭탄 테러는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태국 유권자들은 최근 국민투표에서 군부가 지지하는 개헌안을 승인했지만 비판 논자들은 군부가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의 역할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뉴욕에서 지난해 신년맞이 행사 도중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공모해 테러를 기도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공격 직전 체포됐던 엠마누엘 러치먼은 어제 뉴욕주 로체스터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ISIL 테러 기도에 연루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러치먼은 자신의 계획에 가담할 대상자로 ISIL 극단주의 정책에 추종하는 3명을 모집했으며 공격에 필요한 무기와 여러 물품들을 구입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한국의 장혜진 선수가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어제 올림픽 수영 개인 종목에서 사상 처음으로 4연패를 이루고 자신의 전체 올림픽 금메달 수를 22개로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탁구팀은 마룽 선수가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탁구의 종주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어제까지 미국은 금메달 16개로 종합순위 1위를 유지했으며 이어 중국이 금 11개로 2위, 일본 7개 3위, 호주 5개 4위, 한국 역시 5개로 5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은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로 37위에 올라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과거 한 운동용품 업체가 내놓은 광고 문구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었지만 이 말이 현실에서도 가능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올림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운동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흑인 선수들이 유독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수영 종목에서 미국의 흑인 여자 선수인 시몬 매뉴얼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흑인 여자 선수가 된 건데요. 과학적으로 흑인 선수들의 골밀도나 근육량, 신체적인 조건 같은 것들이 수영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한 값진 금메달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매뉴얼 선수는 다른 흑인 선수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영감을 주고 싶다면서 언젠가는 흑인 수영 선수가 아닌 그냥 수영 선수로 자신이 불릴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에 같은 소식을 전해드릴 때는 인종이 아니라 그녀의 노력의 흔적이 더 주목받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북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된 뒤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3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죠. 먼저 평양은 26에서 31도, 신의주 25에서 2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6에서 31도, 함흥 24에서 3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4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세라 맥라렌의 노래입니다. 찌르레기 새를 뜻하는데요. 블랙버드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is moment to aris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마무라 마사히로 신임 일본 부흥상이 태평양 전쟁 최고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자세한 사정 알아보겠고요. 난민 포용 정책에 앞장섰던 독일이 결국 테러 분자들을 속관내기 위해서 난민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진행 상황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첫 소식 일본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신임 강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에 앞서서 먼저 야스쿠니가 뭔지 좀 전해 주시죠.
예, 야스쿠니 신사는 원래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비롯해서 근대 일본이 일으킨 각종 전쟁에서 숨진 일본 군인들의 영령을 기리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 같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제국주의 일본이 관여한 전쟁 범죄 행위에 앞장섰던 최고 전범들, 이른바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이곳에 함께 있어서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시설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장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시설을 일본의 신임 강료가 참배했다는 거죠?
네. 지난 3일 개각 때 입각한 이마무라 마사히로 일본 부흥상이 어제 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개각 이후 처음 맞는 일본의 패전일, 현지에서는 종전기념일이라고 부르는 오는 15일에 일본의 신임 강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서 주변 국가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나흘 전인 이날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참배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주변국들의 이런 비판 속에서도 참배를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예, 이마무라 부흥상은 야스쿠니 참배 동기에 대해서 장관이 돼서 호국 영령들께 보고도 드릴 겸 해서 새삼스럽게 참배했다고 말한 뒤에 우리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뿐만 아니라 이마무라 부흥상과 함께 새로 임명된 다른 강료들도 앞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이나다 도모미 신임 일본 방위상은 취임 첫날 회견을 통해서 중일전쟁이 침략전쟁이었는지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일본의 과거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는 15일 종전기념일에 맞춰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는 의사를 꾸준하게 밝혀왔습니다. 이번 개각으로 일본 정부에 합류한 이들을 포함해서 일본 강료 19명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를 포함한 11명이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입니다. 일본은 국회의원 중에서 정부 강료를 명하는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네. 자, 과거 일본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주변 국가들은 야스쿠니 참배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예,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데 따르면 중국은 얼마 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본 측에 강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별히 이나다 방위상을 지목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언론들은 중국 외교부 차관보가 이례적으로 오는 15일 이전에 일본 측에 경고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강료가 야스쿠니를 참배할 때마다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해왔지만 사전에 자제 요청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본의 이나다 방위상 취임 직후부터 일본이 우익 군국주의 경향이 있다는 우려가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오늘 일본으로 향해서 신사참배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공개 질의서를 일본 총리실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자, 다른 그 강요들이 참배하는 것과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배하는 것, 이 무게감이나 의미가 좀 다를 텐데요. 네. 이 아베 신조 총리도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겁니까?
예, 오늘 지지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데 따르면 중국과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일본 총리실 측이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획을 접고 대신 공물을 복납하는 방식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재집권 이듬해였던 지난 2013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었는데요. 지지통신은 이번 아베 총리 측의 결정에 대해서 참배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 한국 등 두 나라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미국 정부와의 관계까지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죠. 예, 독일에서 난민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네요.
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난민 포용 정책 도입을 앞장서 이끌어왔던 독일이 난민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달 말 연례 회견에서 난민 정책의 근본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직후여서 이번 조치는 다소 의외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어제 난민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대테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나 잠재적인 테러 분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기로 했고요. 또 난민으로 독일에 입국한 사람들 가운데서 테러와 연계됐거나 폭력적 인력이 있는 사람들의 추방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난민 신청이 거부된 뒤에 임시로 머무는 이주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네. 자, 그동안 독일에서도 이 난민 출신이나 또 이민자들이 크고 작은 이 테러 공격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좀 반영한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도끼와 칼, 총기, 폭발물 등을 사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들 사건의 용의자들은 모두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에서 온 난민 혹은 이민 가정 출신 10대 소년이거나 20대 초반 청년들이었는데요. 이같이 난민에 의해 민간인 공격과 사고로 악화되고 있는 독일의 여론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어졌다는 판단에 따라서 독일 정부가 대응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에서 난민 포용 정책에 대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난민 포용 정책을 고수해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47%를 기록해서 69%였던 지난달에 비해서 1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난민 정책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와 맞서왔던 호르스트 제호퍼 기독사회당 당수의 지지율은 전날보다 11% 오른 44%에 이르렀습니다. 독일의 DPA통신은 충격적인 민간인 공격 사건이 이어진 이후 메르켈의 열린 난민 정책에 대한 의문이 독일 국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또 파이낸셜 타임스도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이 내년 총선거에 대비해서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구촌의 스포츠 축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회 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국이 금메달 5개를 한꺼번에 거둬들이는 최고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특히 수영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 선수는 개인통산 22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벌써 이번 대회 4관왕에 올랐습니다. 관중들의 함성 속에 현장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펠프스 선수가 개인 혼영 200m에서 우승하는 순간을 올림픽 주간방송사 MBC 중계로 들으셨습니다. 펠프스 선수는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착한 뒤에 물속에서 손가락 4개를 펼쳐보였습니다.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펠프스 선수가 올림픽 개인 혼영 200m 종목에서 지난 2004년 아테네 대회 이후에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대회를 거쳐서 이번 대회까지 4회 연속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는 점입니다. 수영 단일 종목 최초의 올림픽 4연패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펠프스 선수가 2000년 만에 대기록을 세웠다. 이런 이 내용도 있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번 금메달을 포함해서 펠프스 선수의 통산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 수는 13개에 이르게 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종전까지 올림픽 통산 개인전 최다 금메달 수는 2000년 전에 활동했던 고대 육상 경기 선수 레오니다스 오브 로즈가 가져간 12개였습니다. 펠프스는 고대 올림픽 육상 선수 중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수로 꼽혔던 레오니다스의 기록을 뛰어넘게 된 셈입니다.
네. 자, 펠프스 선수뿐만 아니라 미국 올림픽 대표팀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또 있었죠?
네, 여자 유도 헤비급 결승에 나선 케일라 해리슨 선수는 슬로베니아의 아나마리 벨렌색 선수를 물리치고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여자 유도 헤비급 결승전 중계 들어보시죠. 10 seconds from a gold medal. Got the arms! And Kayla Harrison wins gold again! The most decorated American fighter of all time claims her second Olympic gold medal. An historic day in Rio. 예, 역사적인 날이라는 중계자의 해설이 있었는데요. 미국은 지난 2013년 이후에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10개나 따는 등 세계 최고의 여자 기계체조 선수로 평가받는 시몬 바일스 선수가 이날 여자 기계체조 개인종합에서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여자 수영 100m 자유형에서 공동 우승한 시몬 매뉴얼 선수는 미국 수영 역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따낸 흑인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네. 자, 한국도 금메달을 추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한국 여자 양궁 대표 장혜진 선수가 이날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여자 단체전 우승에 이어서 장혜진 선수는 2관왕이 됐습니다.
The gold medal, is it heading to Korea? It is! It's an eight! And Jang-hye-jin of Korea takes the gold medal.
예, 장혜진 선수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들으셨는데요. 한국은 이로써 양궁에서 남녀 단체전과 여자 개인전까지 3개의 금메달을 쓸어담았고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진행될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해서 양궁에 걸려있는 금메달 4개를 모두 석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열띤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마지막으로 각국의 메달 집계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예,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 현재 미국이 금메달 16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0개로 총 38개의 메달을 거둬들여서 종합순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1개를 기록한 중국과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3개의 일본이 뒤따르고 있고요.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기록하면서 호주에 이어서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은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로 종합성적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경제정책을 밝히는 연설에서 환태평양경제협력체 TPP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를 비롯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종합해드리고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일부 예산을 용도 변경해서 8,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 또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고 있지만 연방마약단속국은 마리화나를 여전히 마약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1일 경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클린턴 후보가 어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에서 경제 정책을 설명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간 말해온 내용에서 크게 새로운 것은 없었는데요. 도로와 교량, 항만 등 기간시설을 보수하고 건설하는 사업을 통해서 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외국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우대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12개 나라가 체결한 무역협정, 이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TPP를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My message to every worker in Michigan and across America is this. I will stop any trade deal.
네, TPP를 포함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앗아가거나 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어떤 무역협정에도 반대한다는 건데요. 클린턴 후보는 TPP에 대해서 지금도 반대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반대할 것이며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TPP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이 무역협정인데요.
네.
클린턴 후보의 경우에는 국무장관 시절에는 이 TPP를 지지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뒤에 반대쪽으로 입장을 바꿨죠.
맞습니다. 이 체결된 협정 내용을 보니 자신이 생각한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반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역시 이 TPP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말을 뒤집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어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TPP에 반대한다는 클린턴 후보의 말은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란 겁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의 어제 연설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역 담당 검사를 새로 임명하고 무역 관련 관리의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고요. 또 무역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에 앞서서 지난 월요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경제 공약을 밝혔는데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 세율을 낮추고 또 여러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도 어제 나왔는지요?
네, 클린턴 후보가 이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란 겁니다. 클린턴 후보의 말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Even conservative experts say Trump's agenda will pull our economy.
네, 클린턴 후보는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조차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정책대로라면 미국이 또다시 불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지난달 말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 면에서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많이 벌려나가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이 무슬림 비하 발언 등 여러 논란이 되는 많은 발언을 하면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겨냥한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t's getting bigger and I've been saying that Barack Obama is the founder. If he would have Folks, we should have never been
네, in Iraq. 트럼프 후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ISIL의 설립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ISIL의 MVP, 그러니까 최우수 선수, 가장 공이 큰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이후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ISIL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ISIL을 창립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네. 자, 이런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인터넷 단문 사이트 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ISIL 창립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흠이 없다면서 이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간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급기야 같은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 마이클 헤이든 전 미 중앙정보국 이 CIA 국장 등 이 공화당 대통령 아래서 외교와 안보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 50명이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어제 또 다른 공화당 정치인 약 70명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는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와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한 고위 관리들, 또 전 연방 의원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들은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이 RNC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후보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될 만한 능력이 없는 후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후보 때문에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잃을 수도 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이 연방 상하원 후보들을 돕는데 공화당이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본토에 지카 바이러스가 상륙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추가 예산을 내놨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8,100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의회로부터 이 새로 예산을 승인받은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예산의 용도를 변경한 겁니다.
예산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하면 어디에서 돈을 가져온 겁니까?
네, 국립보건원 NIH에 할당했던 예산 가운데서 3,400만 달러, 또 생의학 첨단 연구개발처 예산 가운데 4,700만 달러를 끌어와서 지카 바이러스 퇴치에 쓰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 예산 3억 4,700만 달러를 지카 바이러스 퇴치에 이미 투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돈에서 8,100만 달러를 끌어다가 이 지카 바이러스 퇴치에 쓰겠다 이런 생각인 건데요.
네.
자, 그래도 이 원래 의료 관계자들이 이 당초에 필요하다고 밝힌 액수에는 크게 모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초에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19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연방의회에 요청했는데요. 아직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액수를 크게 줄여서 110억 달러를 제공하는 안이 나오긴 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대립하면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고요. 또 후속 조처 없이 의회가 여름 휴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상태로라면은 9월 초에야 휴가가 끝난 뒤에야 의회가 다시 열리게 되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카 바이러스 예산은 어떤 일에 쓰이게 됩니까?
네, 지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실비아 버웰 미 보건후생부 장관은 연방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예산 지원이 없다면 이달 말에 백신 개발 연구 비용이 바닥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은 지난주에 이 지카 바이러스 백신의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정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서 의회 쪽의 반응은 어떤지요?
네, 민주당은 공화당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특별회의를 소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정부가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라이언 하원의장 측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지카 바이러스 사태를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 용도 변경을 미뤄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미국 내 지카 바이러스 상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주 현재 미국의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건수는 총 7,350건에 달했습니다. 이 대부분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섬에서 발생했는데요. 미국 본토에서도 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중심으로 해서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직접 감염 사례가 발생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또 3건이 더 확인이 되면서 현재 직접 감염 건수가 25건에 달하는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를 통해서 태아에게 전염될 경우 이 비정상적으로 머리가 작은, 뇌가 작은 소두증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약의 일종이죠. 마리화나, 흔히 대마초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리화나의 합법화 논란이 미국에서 계속돼 왔습니다. 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마약 단속국 DEA가 목요일 마리화나를 위험한 약물이자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약으로 분류해 놓은 현행 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연방 법상으로는 대마초를 사용하는 건 불법인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와 로드 아일랜드주의 전 주지사들이 이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달라고 이 마약 단속국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두 주는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요청에 따라서 마약 단속국이 마리화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던 건데요. 하지만 이 목요일에 마리화나를 현행 그대로, 그러니까 헤로인이나 코카인과 같은 마약으로 계속 분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방정부가 그러니까 마리화나 사용을 계속 불법으로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네, 마약 단속국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우선 남용될 우려가 높고 또 현재 미국에서 의료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안전성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연방법은 이렇게 마리화나를 불법 마약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여러 주가 주법으로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미국 수도 워싱턴 DC와 또 25개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개 주,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요. 또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콜로라도주, 아칸소주와 워싱턴 DC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배처럼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주가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재 연방정부와 또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약 단속국이 마리화나 사용은 여전히 불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마리화나 자체에 대한 연구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연구를 위한 마리화나 재배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마약 단속국이 연구용 마리화나 재배를 인정한 곳은 이 미시시피 대학교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단속국은 앞으로 연구를 목적으로 한 마리화나 재배를 더 많이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토의 노래 들어볼 텐데요. 언젠간 당신을 잊게 되겠죠 라는 뜻의 노래입니다. I'll be over you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Some people live their dreams. Some people close their eyes. Some people's destiny passes by. That's how I know.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일본의 아키히토 천황이 8일 생전에 퇴위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일본의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일본의 황실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왕족,
일본의 왕조는 단일 왕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건국 신화에 따르면 기원전 660년 태양 여신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는 진무가 나라를 세웠는데요. 그때부터 지금의 125대 아키히토 국왕까지 2700년 가까이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왕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왕이 다 후손을 남긴 건 아니고요. 양자에게 물려준 경우도 있긴 합니다. 1대부터 25대까지는 다분히 신화적인 요소가 강한데요. 하지만 기원 후 500년부터 지금까지는 확고하게 왕실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왕의 호칭과 의미.
일본의 왕은 일본어로 텐노라고 하는데요. 천황, 하늘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일본어는 이 황제를 뜻하는 영어 엠퍼러를 텐노와 고우데이 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하늘의 황제를 뜻하는 텐노는 일본의 왕들에게만 쓰고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과거 제국주의 시대 유럽의 왕들에게는 고우데이, 그러니까 그냥 황제라고 부릅니다. 고대 일본에서는 전통 종교인 신도를 바탕으로 왕을 살아있는 신이자 최고, 유일한 존재로 추앙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막부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그 지위가 추락하는데요. 이후 1800년대 메이지 유신 때 권력을 회복한 이래 20세기 들어오면서 군부의 주도로 신격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난 후 당시 일본의 국왕이었던 히로히토 왕은 이 신격을 부정하는 이른바 인간선언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1947년 전후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서 일본의 국왕은 정치적인 권한은 없고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적인 존재로 남게 됐습니다.
일본 국왕의 이름과 연호.
일본은 다른 아시아권 나라들에서는 일찌감치 사라진 연호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왕이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해서 해를 세는 방식인데요. 현재 일본의 연호는 모든 곳에 골고루 평화라는 뜻을 가진 헤이세입니다. 지금의 아케히토 일본 왕이 1989년 즉위하면서 붙여진 겁니다.
この新しい言語は 세례交付の日の翌日である 1月8日以降において
오부치 게이츠 당시 관방상이 쇼와 시대에서 헤이세이 시대로 바뀌었음을 발표하고 있는 소리 잠시 들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케히토 국왕이 즉위한 1989년은 헤이세이 1년이고요. 2016년 지금은 헤이세이 28년입니다. 일본인들은 왕의 재위 동안에는 왕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천황 또는 금상패야, 즉 지금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왕이 사망한 다음에 이 재위 당시에 썼던 연호로 왕을 호칭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케히토 왕의 부친은 히로히토인데요. 재위 기간에 쓴 연호가 쇼와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 히로히토 왕을 쇼와 천황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재위 중인 왕이 사망하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그 해에 곧바로 새로운 연호를 공표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케히토 왕이 살아있는데 퇴위를 단행하면 지금 쓰고 있는 연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왕위 계승.
일본 왕실의 법규를 정해놓은 왕실 전범에 따르면 왕위는 왕통에 속하는 부계의 남자가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이 왕이 된 경우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겨우 8번에 불과합니다. 2005년에는 여성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법규를 바꿀 것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한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왕실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본 왕실의 계승 서열 1위는 아키히토 국왕의 장남인 나루히토 왕세자고요. 이어서 차남인 후미히토 왕자, 서열 3위는 후미히토 왕자의 아들인 히사히토입니다. 나루히토 왕세자와 마사코 왕세자비 사이에는 딸만 있습니다. 아키히토 국왕은 처음 평민과 결혼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전까지 일본의 왕들은 대개 왕족을 배우자로 맞았는데요. 아키히토 왕의 장남인 나루히토 왕세자도 외교관 출신인 평민 오와다 마사코와 결혼했습니다. 현재 아키히토 국왕 일가는 일본 수도 도쿄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거대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요. 이 궁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꽃은 국화꽃이고요. 왕실의 기나 문장, 왕관 장식 등에는 이 국화꽃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일본 국왕과 왕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It'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when someone says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 We'll find out, but first,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we've been moving these heavy boxes into your garage for the past 2 hours. Can we stop now?
You're almost done, though. Let's just move the rest and finish it up today.
No, I can't. I'm getting tired and I don't want to strain my back. Let's call it a day and finish the rest tomorrow, please.
Fine. We'll wrap up tomorrow then.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Hey, we've been moving these heavy boxes into your garage for the past 2 hours. Can we stop now?
야, 내 차고로 무거운 상자 들어 나른 게 벌써 2시간째야. 우리 그만 좀 하자, 응? 라고 하니까 제이슨은 야, 이제 거의 다 했어. 그냥 오늘 끝내자. 라고 하네요. 마이크가 아유, 난 더 못하겠어. I'm getting tired and I don't want to strain my back. Let's call it a day and finish the rest tomorrow.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마저 하자.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그래, 알았으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We'll keep today's phrase, let's call it a da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we've been moving these heavy boxes into your garage for the past 2 hours. Can we stop now?
You're almost done, though. Let's just move the rest and finish it up today.
No, I can't. I'm getting tired and I don't want to strain my back. Let's call it a day and finish the rest tomorrow, please?
Fine. We'll wrap up tomorrow then.
Today's phrase is let's call, C-A-L-L, call it a day, D-A-Y, day. Let's call it a day. To say let's call it a day is a way of suggesting that it's time to stop doing something, usually because of tiredness. 네, let's call it a day는 대개 일을 하다, 지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라는 의미죠. In today's conversation, Mike suggests that they should call it a day because he is feeling tired, especially because he has been moving boxes for a very long time.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We've worked long hours today, and since we're both very tired, let's call it a day. 라고 하면, 아, 우리 오늘 일을 아주 많이 했더니 지치네. 이젠 그만 좀 하자.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let's call it a day. Call it a day가 무슨 뜻인지 좀 더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we've been moving these heavy boxes into your garage for the past 2 hours. Can we stop now?
You're almost done, though. Let's just move the rest and finish it up today.
No, I can't. I'm getting tired and I don't want to strain my back. Let's call it a day and finish the rest tomorrow, please?
Fine. We'll wrap up tomorrow then.
Let's review. Let's call it a day means to stop doing whatever you are doing, especially because you've been doing it for a long time or because of tiredness.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메리카가 부른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란 제목의 My Back Pages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Using ideas as my maps. We'll meet on edges soon, said I. Proud beneath heated brow. Ah, but I was so much older then. I'm younger than that now. Half-wrecked prejudice, leap forth. Rip down all hate, I screamed. Lies that life is black and white. Spoke from my skull, I dreamed. Romantic flanks of musketeers, foundation deep somehow. Ah, but I was so much
older than I'm younger than that now. In a soldier's dance, I aimed my hand at the mongrel dogs who teach, fearing not I'd become my enemy in the instant that I preach. My existence led by confusion boats, mutiny from stern to bow. Ah, but I was so much older then, I'm younger than that now.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9년 8월 12일 오늘. 전쟁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제네바 협약의 모체는 1864년 적십자의 창설자인 앙리 듀낭의 제안으로 체결된 전쟁 중 부상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이 협약은 이후 두 차례 수정 보완돼 전쟁 희생자들을 보호해왔지만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그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1948년 이 협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웨덴에서 국제적십자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4개의 협약안이 제정됐습니다. 이어 이 4개의 협약안은 한 해 뒤인 1949년 오늘 제네바 협약으로 체결됩니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 지역의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 해상 부대의 부상자와 병자, 난파선 승무원의 상태 개선, 그리고 포로의 대우와 민간인 보호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이후 66개 나라의 조인을 거쳐 한 해 뒤인 1950년 10월 효력을 발휘합니다. 1960년 8월 12일 오늘. 민주당의 윤보선 후보가 한국의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개표 결과 민주당의 윤보선 의원이 208표를 얻어 제2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윤보선 후보는 4.19 혁명 이후 새롭게 구성된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259명 가운데 208명의 표를 얻어 임기 5년의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1897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윤보선은 영국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에 돌아와 서울특별시장과 상공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뒤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윤보선은 1960년 오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나는 국군을 준수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중히.
윤보선 대통령은 이튿날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 첫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으로 윤보선 대통령은 9개월여 만에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맙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 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